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이야기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금융 억압이 국내에서 자본을 통제하는 방안이라면 요 다음 단계는 뭐냐? 또 국경을 넘어서 국외 자본도 해외 자본도 통제하는 겁니다. 네이피어는 이거를 자본민족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숫자를 하나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자산의 규모가 67조 달러입니다. 미국 GDP의 200%가 넘습니다. 단적인 예로 S&P 500의 외국인 지분이 25에서 30%나 됩니다. 이 67조 달러가 어디서 온 건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누가 이 돈을 가지고 있냐? 유럽의 연기금, 일본의 생명보험사, 영국의 투자신탁, 중동의 국부펀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이 기관들은 자국보다 수익률이 높은 미국 시장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미국 주식이 오르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또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통하니까 자국민의 연금과 보험료가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투자가 된 거죠. 근데 앞서 살펴봤듯이 이제 각국 정부가 금융 억압을 하려면은 자국 기관 투자자들한테 뭐를 사게 해야겠습니까? 너희 지금 미국 S&P 500에 투자할 때냐? 아니다. 자국 국채를 사야 된다. 다들 자국 국채를 강제적으로 더 사게 해서 금리를 낮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연기금이나 보험사의 자금은 무한하지 않겠죠. 자국 국채를 살려면은 다른 뭔가를 팔아야 되니까 그 다른 무언가는 십중팔구 미국 자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런 기관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팔아서 자국 국채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피어의 경고는 금융 억압이 한 나라 안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국의 금융 억압은 미국 자산에 대한 매도 압력이 되고 일본이 금융 억압을 하면은 또 미국 자산에 대한 매도 압력이 됩니다. 그래서 각국이 본인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순간 그 자본이 빠져나오는 곳은 대부분 미국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7조 달러 중에서 일부라도 빠져나가기 시작하거나 또는 외국 자본의 추가 유입세가 좀 둔화가 된다면 그 임팩트가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이제 미국 주식이 언더퍼폼 할 거냐? 이거는 따져볼 문제인데 외국 기관들은 어쨌든 국채, 회사채, 여러 주식들, 여러 자산군들을 놓고서 우리 자국 정부가 자꾸 자국 국채 사라고 하니까 뭔가 해야 되는데 뭘 줄일 거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25년도였나? 벨리의 시황 칼럼 쓸때 앞으로 10년간 S&P 500의 수익률은 과거 10년간 S&P 500의 수익률보다 낮을 것이다. 내기하자. 이렇게 해서 댓글로 내기를 했었는데 전 아직도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깜빡한 거는 실질 수익률은 반드시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명목 수익률이라고 말을 했었나? 실질 수익률이라고 말을 했었나? 기억이 안 납니다. 명목 수익률이라면은 질 수도 있겠다.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네. 어쨌든 여담이고요. 어쨌든 요지는 자본민족주의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요새 트럼프의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 때문에 미국 자산의 변동성이 증폭이 되고 있죠. 그래서 외국 투자자들이 계속 불안합니다. 그럼 불안하면 당연히 미국 자산을 보유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되고 이게 또 매도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네이피어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려는 작년 4월에 관세 쇼크 때 자주 언급이 됐죠. 그래서 네이피어는 향후 10년은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하고요. 저랑 뷰가 똑같습니다. 그럼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보느냐? 네이피어는 미국 바깥을 주목하는데 그건 좀 이따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뭐냐? 정부가 원하는 산업, 정부가 필요로 하는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곳에는 저렴한 신용이 흘러가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자금이 마른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피어는 향후 10에서 15년을 내다보고 누가 저렴한 신용을 얻고 누가 배제되느냐 그걸 판단하는 것이 우리 투자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떤 곳이 승자가 되느냐? 제산업화, 재무장, 에너지 인프라, 로봇, 자동화 같은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 원자재, 방위 산업 같은 이른바 올드 이코노미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죠. 그래서 네이피어는 특히 일본 주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일본이 금융 억압을 가장 먼저 시행하면서도 동시에 기업 지배구조 개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25년 12월에 요 팟캐스트에서 네이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줄 사람을 찾는다면 남아프리카인이나 브라질인을 고용하는 것이 좋다. 이 사람들은 정부가 자본 배분에 개입한 세계에서 투자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스킬셋은 이머징 마켓 투자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장에서 정부의 테마가 뭐냐? 이런 것들을 열심히 봐온 사람들이 앞으로 실제로 이제 투자도 잘하게 되는 그게 이제 핵심적인 스킬셋이다. 이런 얘기를 네이피어가 하는데 뭐 반쯤은 농담이었겠지만 핵심을 찌르는 측면이 있겠죠. 지난 40년 동안 어쨌든 선진국 투자자들은 자유시장, 효율적 시장 이게 당연한 공식이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왔는데 앞으로의 세계는 그 정부가 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해서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고 그거를 어느 산업을 밀지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다. 한국도 지금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선진국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머징 국가들을 배워야 한다. 이제 미국 투자자들 DCF 아니 국장으로 와서 테마를 배워라. 국장으로 와서 트럼프 방한 때 모나미 떡상하고 이런 것들을 좀 신문물을 배워서 S&P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걸 짚어보겠습니다. 네이피어와 굉장히 비슷한 관점을 다른 방식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CEO인 래리 핑크입니다. 이 래리 핑크가 2025년 연례 주주 서한에서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이 핑크의 핵심 논건 이렇습니다. 각국이 이 자립을 추구하고 있고 2040년까지 68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데 정부는 지금 재정 적자가 한계에 도달했고 은행 대출도 제약을 받고 있다. 그래서 민간 자본이 이 간극을 메워야 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적자를 통해서 인프라에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 적자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죠. 이걸 보면 네이피어가 말한 것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얘기죠. 제가 예전에 시황 다룰 때 케빈 워시 얘기할 때 래리 핑크 요것도 다뤘던 것 같은데 어쨌든 본질적으로 유사합니다. 정부가 힘에 부친다. 근데 투자는 막대하게 해야 되니까 민간 저축 끌어와야 된다. 관점은 비슷한데 네이피어는 금융 억압, 핑크는 투자의 민주화라고 부릅니다. 이게 굉장히 상반된 언어 같은데 사실 똑같은 말이 아닐까. 어쨌든 핑크가 제안하는 것들을 한번 보면은 핑크는 개인 저축을 인프라, 데이터 센터, 전력망 같은 국가적 목적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메커니즘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이 언어에 맞게 온건하죠. 어쨌든 인센티브를 줘서 사람들이 일로 투자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토큰화를 통해 일반 개인 투자자까지 인프라와 프라이빗 크레딧에 매수자로 편입시키겠다는 구상을 제시하는데요. 그러니까 인프라 같은 거는 굉장히 거대하기 때문에 거대 기관들만 여기에 투자하고 뭐 요거를 살 수 있었는데 요거를 잘게 쪼갠 뭐 조각 투자 한마디로 그런 걸 해서 개인들도 요런 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에는 토큰화된 펀드가 ETF만큼 익숙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요거는 개인적인 이해 관계도 좀 얽혀 있는데 요 블랙록이 요 토큰화 요런 쪽이 굉장히 앞서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크의 메시지는 이거죠. 어쨌든 데이터 센터 같은 거대한 어떤 프로젝트는 이전까지 거대 자본으로만 가능했는데 개개인이 가진 자본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걸 구축하자. 그럼 국가한테도 기회고 개인 투자자한테도 기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네이피어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투자를 민간 저축으로 이전하는 구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401K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연금 펀드인데 요거를 이제 사모 펀드나 그런 비트코인 그런 대안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핑크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기회를 열어주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동시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 은퇴 자금이라는 거대한 그 저축풀을 인프라 시장, 사모 시장으로 유입시키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기도 하겠죠. 이 과정에서 블랙록은 중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이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좀 맞물려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뭐 좀 여담이긴 한데 최근 몇 년 동안 GIP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인프라 투자사 또 프리퀸이라고 하는 프라이빗 마켓 데이터 회사, 또 HPS 인베스먼트 파트너라는 프라이빗 크레딧 회사를 이 블랙록이 연달아서 계속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역량을 공격적으로 강화를 해왔죠. 그러면서 뭐 엔비디아랑도 뭐 AI 인프라 파트너십 직접 언급하기도 하고.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네이피어의 프레임워크였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부채가 너무 많다. 줄이는 방법은 다섯 가지였고, 그 네 가지들은 다 AI를 통한 성장 빼고는 녹록치가 않았고, 다섯 번째 금융 억압이 되게 중요하다. 금융 억압이 뭐냐? 인플레보다 금리를 좀 낮게 해서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해서 부채를 녹이는 방법인데, 이게 작동하려면은 정부가 금융 시스템을 통제하고 인센티브를 좀 제공해야 된다. 이런 조치들이 국내에서는 자본 배분으로, 국제에서는 자본 민족주의로 확대가 된다. 그리고 이 전체 과정을 국가자본주의 아래 금융억압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것은 최소 15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게 이제 네이피어의 프레임워크였고요. 그럼 한국 투자자한테 이 프레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한국 투자자들 우리한테도 생각해 볼 거리를 많이 주는데요. 네이피어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정부의 최근 정책 방향도 흥미로운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부동산으로 향하던 자금을 규제로 억제하는 한편 산업금융 확대 그리고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서 이 자금을 주식시장과 산업투자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죠. 이 네이피어가 말하는 자본 재배치의 한국 버전이다. 그렇게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네이피어가 강조하는 은행 중심의 조정과 정확히 같지는 않은데 한국은 은행보다는 제도 개편을 통해서 자본시장을 키우는 방식을 택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자본의 그 물길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트고 있다는 구조적 측면에서는 유사한 방향성이 관찰이 됩니다. 특히 이제 네이피어는 제조업, 원자재, 방위산업 같은 올드 이코노미가 재산업화와 재무장 흐름 속에서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마침 한국이 반도체, 조선, 방위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국가라는 점에서 네이피어의 프레임워크에 굉장히 잘 부합을 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60년대나 70년대 한국에서 저축으로 정부가 은행에 자본을 몰아주고 재벌과 대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썼다면은 지금은 이제 정부가 주식시장을 부양시키고 선진화시키면서 직접적으로 기업들의 시총을 증가시키고 국가, 금융,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간접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기업에 쏴주는 자본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저는 뭐 요것도 사실 이점이 있다고 보고요. 예전에 우리가 굉장히 힘든 시기에 반도체 같은 걸 하려면은 요렇게 몰아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요렇게 하다 보면 조금 나중에는 이 자본 효율성이 안 좋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부동산 버블로 흘러갔는데 요거를 딱 자본시장으로 해서 좀 효율화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은 저축으로 현대, 삼성, 포항제철에 자본을 공급한 세대였다. 하지만 우리는 주식으로 자본시장을 키우는 또 애국자다. 목이 맥히네요, 요새. 네, 어쨌든 우리 세대는 이제 주식으로 자본시장을 키워서 이게 또 삼전이나 하이닉스, 한화 같은 기업들로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네이피어의 논리가 꽤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고 줄일 방법이 금융 억압밖에 없고, 그래서 국가 자본주의가 온다. 상당히 일관성 있는 서사죠. 근데 어쨌든 균형을 위해서 이 주장에 대한 반론들은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론은 중앙은행이 독립적이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직관적인 반론이죠. 어쨌든 금융 억압이 진행되려면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 금리는 그보다는 조금 더 낮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중앙은행 파월이 아이 트럼프 행정부부터 난 독립이야, 양대 책무를 지킬 거야 하면서 금리를 팍 올려버리면은 그러면 안 되겠죠. 실제로 연준은 22-23년에 역사적인 속도로 금리를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9%에서 3%로 팍 이렇게 이제 끌어내렸습니다. 이러면 금융 억압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이피어는 이 반론에 대해서 한 사람을 소환합니다. 바로 아서 번지입니다. 이 글로벌 매크로 실전편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그 아서 번지입니다. 이 70년대 연준 의장을 지낸 사람이고요. 이 79년 9월 번즈가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그 야콥슨 재단 강연에서 중앙은행의 고뇌라는 제목의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의 핵심이 뭐냐면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끝낼 힘이 15년 전, 그 당시에도 있었다. 70년대가 어마어마한 오일쇼크와 함께 그런 인플레가 있었던 시기니까 요거 때문에 아서번지 엄청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아서번지가 그래, 우리가 인플레이션 끝낼 힘이 있었다. 근데 끝내지 않았다. 왜냐? 그렇게 하려면 극적인 긴축이 필요했고 그 긴축은 대량 실업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거는 중앙은행 본인이 물러나고 나서 한 얘기니까 좀 걸러들을 필요는 있겠죠. 약간은 사후적인 변명 같은 뉘앙스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 번지가 충분히 정치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좀 자기 옹호를 했다고 볼수 있는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중앙은행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이게 쉬운 결단 아니라는 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력의 강화가 시대적인 요청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 강해질 때에는 긴축이 점점 어려워지겠죠. 지금 우리는 냉전에서 이겨야 된다. 근데 매국노 파월이 금리를 자꾸 올리면서 금리를 안 낮춰준다. 이게 지금 트럼프가 막 계속 압박하는 그 레토릭이고 그거에 막 흔들리고 있긴 하죠,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연준 의장도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네이피어는 그래 맞다. 이렇게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은 성립하지 않겠지만 아서 번지 봤냐? 실제로 연준이 진짜 독립적으로 생각하냐? 과거 역사적으로도 이런 사례에서 절대로 독립적으로 행동하면서 이렇게 하지 못했다. 특히 요게 60년대, 70년대는 이 미국의 전 사회적인 목표가 소련과의 냉전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였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줬겠죠. 근데 요 역사적인 패턴과 비슷하게 지금 미중 또 중국을 이기는 게 역사적인 지금 소명이 되고 있으니까 비슷한 게 벌어질 수도 있다. 정부가 경제를 책임지는 시대적 흐름이 전개될 때 유권자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연준이 그런 유권자들한테 선출된 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맞서기가 극히 어렵다. 그리고 그게 바로 향후 15년이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이제 네이피어의 주장에 대한 그두 번째 반론입니다. 앞서 부채를 줄이는 다섯 가지 방법 중에 세 번째가 실질 성장을 통한 GDP 대비 부채율을 낮추는 거였죠. 어쨌든 AI가 생산성 혁명을 일으키면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서 부채 비율을 자연스럽게 낮출 수도 있다는 반론. 그러니까 금융 억압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베센트도 강조한 논리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것처럼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90년대에 설레가 있죠. 당시에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면서 생산성이 급격히 올라가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결과적으로 클린턴 정부 그 말기에는 재정 흑자까지 달성하면서 기술 혁명이 부채 문제의 출구가 될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냉전이 끝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힘도 작용하고 있었다. 근데 어쨌든 AI가 90년대 그 인터넷에 버금가는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면은 네이피어의 시나리오 금융 억압까지는 필요 없을 수 있다. 근데 핵심은 시간인데요. 생산성 혁명이 거시경제 수준에서 체감되기까지는 과거 패턴상은 통상 5에서 10년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인터넷도 사실 90년대 초반에 상용화됐는데 생산성 통계에 반영된 거는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2000년대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부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 72억 달러씩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AI의 생산성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에 부채 증가 속도가 효과를 압도한다면 네이피어 시나리오가 먼저 작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죠. 근데 뭐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우리가 네이피어의 시나리오를 되게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뭐 이게 이루어져서 사실 자연스럽게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게 가장 모두에게 좋겠죠. 그다음 세 번째 반론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반론. 글로벌 경제에서 자본 통제가 가능한가입니다. 네이피어가 말하는 그 금융 억압은 결국은 자본의 이동을 통제해야 작동합니다. 영기금한테 야 너희 자국 국채 사 아니면 매국노 프레임을 씌워서 자국 국채 사라고 강제하고 해외 투자한다 매국노 그래서 해외 투자 제한하고 환율 관리하고 그렇게 자본 이동을 통제를 해야지 금융 억압이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아까 제 39에서 79년 그 시기에는 금융 억압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 시기와 지금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당시에는 자본이 그 국경을 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습니다.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자본 이동이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제도적으로 되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자본이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를 아주 이동을 해버리죠. 금융 국경이 사실상 없는 세계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본 통제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리고 월가의 또 막대한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을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이런 통제를 한다는 게 월가의 이익에 반하는 건데 이게 될까?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근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면적인 자본 통제는 그래도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실현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부분적인 자본 통제는 이미 실제로 시작되고 있기는 합니다. 뭐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어떻게 보면은 자본 통제라고 할 수 있죠. 또 각국 정부들이 연기금 투자를 정부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지금 조금씩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피어의 시나리오대로 자본 통제가 완벽하게 된다 하는 거는 좀 과도하겠지만 자본 이동에 대한 마찰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기는 할 것이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월가 등 기존 이해관계자들과의 타협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겠죠. 아무래도 그런 월가한테 뭔가를 또 안겨줘야지 이들도 이런 것들 규제를 또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반론, 마지막 반론인데 이거는 네이피어 본인도 인정하는 반론입니다. 국가가 자본 흐름을 통제하면은 필연적으로 자본이 오배분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아니고 정치가 투자 결정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이피어가 이거는 직접 든 사례도 있는데요. 50년대부터 70년대 영국에서 당시 영국 정부가 석탄산업, 브리티시 레일랜드 자동차, 콩코드 초음속 여객기 같은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전부 실패였습니다. 석탄산업 쇠퇴했고, 브리티시 레일랜드 파산했고, 콩코드는 상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전형적인 자본 오버분이죠. 그런데 네이피어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결국은 왜곡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 왜곡이 드러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은 정부가 특정 산업에 자금을 쏟아붓는 그 초기 단계에는 어쨌든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오배분일 수는 있어도 이게 정부가 민다. 그럼 초기 10에서 15년은 같이 거의 다 투자하는 것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이피어는 지정학 경쟁과 국가 안보라는 명분이 있는 한 그 왜곡이 드러나기까지 계속 여기다 부을 수 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피어의 프레임워크는 현재 관찰되고 있는 추세들, 부채 증가, 재정 확장, 산업 정책 강화, 자본 이동에 대한 마찰 증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렌즈입니다. 물론 아까 전에 봤듯이 반론의 여지도 있지만 네이피어가 정확히 옳은 소리를 하고 있는가를 묻기보다는 우리가 네이피어 렌즈를 좀 유용하게 우리의 투자에 쓸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 더 생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유용한가를 물으신다면은 확실하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뭐 사야 되냐? 네이피어한테 그래서 뭐 사요? 물어보겠습니다. 네이피어가 여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방향성을 친절하게 제안을 해주는데요. 채권에 대해서는 극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형 성장주, 특히 밸류가 많이 높아진 기술주에 대해서도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네이피어가 26년 3월에 얼마 안 됐죠? 지금 지난달에 뉴욕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6년부터 82년까지 그러니까 지금과 가장 유사한 시기에 채권을 들고 있으면은 큰일 났다. 절대로 안 됐다. 그리고 니프티 50, S&P 500도 그때 들고 있어서는 안 됐다. 실질 기준으로 부를 보존한 유일한 자산은 밸류 주식이었다. 밸류 주식을 사라. 기업들이 이제 리쇼어링을 하면서 그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밸류 영역에 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인프라와 방위산업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밸류 주식에서 성장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채권 굉장히 부정적, 밸류 주식에 집중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요 미국 대형 성장주가 비관적으로 이제 보이는데 그 이유가 중국의 환율 조작, 그에 기반한 미국채 매수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94년 이후에 중국이 위안화를 달러에 고정을 했죠. 고정하면서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대규모로 달러를 매입하고 또 미국 국채를 사들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췄고, 아까 전에 했던 얘기죠. 할인율과 성장률 사이의 격차를 비정상적으로 벌려놓으면서 성장주가 탄력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리가 현금 흐름을 보면은 예를 들어 가치 주는 뭐 이렇게 현금 흐름이 좀 안정적이고, 성장 주는 오히려 마이너스거나 하는데 미래 엄청난 현금 흐름을 이제 가져다 줄뭐 우주나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어떤 업체가 있다 해보겠습니다. 성장주. 우리가 이 주식의 적정 주가를 계산하려고 할때 할인율은 미래의 현금 흐름이 현재 가치로 얼마가 되느냐를 지금 다 할인해가지고 더한 게 적정 주가라고 할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자가 3%다. 그러면은 1년 후에 100달러 받을 거는 지금 대충 97달러로 계산을 해야 될 거고, 2년 후에 100달러 받을 거는 지금 대충 한뭐 94달러 대충 계산하면은 그 정도 해서 요 1년 후에 100달러, 2년 후에 100달러 받을 게 있다면은 3%가 할인율이라고 하면은 요렇게 할인해서 다 더하면은 191달러가 요거의 적정 가치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할인율이 굉장히 요런 기재로 인해서 되게 낮아져 있을 때, 그 금리가 낮을 때는 할인율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에 있는 이 현금 흐름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주들이 그 2021년 그런 제로금리 시기에 뭐 4차 산업혁명, 아크 인베스트 이런 것들이 폭등을 한 거고요. 반면에 이 제로금리의 수혜를 요런 가치주들은 많이 못 받았죠. 근데 지금 요 낮은 금리를 가능하게 했던 요소들이 지금 깨지고 있다. 깨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술주, 성장주들이 이제 무너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역적으로는 세 군데를 꼽습니다. 영국, 일본, 이머징입니다. 사실 영국, 일본, 이머징이면은 미국 배우 다 투자하라는 말처럼 저는 들리는데, 뭐 러시아에 투자할 것도 아니고. 어쨌든 영국, 일본, 이머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 이렇게 세 개를 꼽느냐? 우선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네이피어는 영국이 지난 15년 동안 민간 부문이 어쨌든 공격적으로 부채를 좀 줄여왔다는 점에 주목을 합니다. 기업과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갚아온 거죠. 그래서 이 디레버리징이 경제 성장을 좀 눌러왔는데 그 과정이 이제 영국에서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그 가계 쪽에 디레버리징이 끝나고 부채 축소가 멈추면은 이쪽의 성장이 돌아올 거다라는 논리고요. 그 일본 역시 가치주라는 요 밸류 주식이라는 관점에서 요 패러다임 관점에서 호평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일본에 대한 네이피어의 관점이 좀 복합적이긴 한데, 일단은 일본이 부채 수준이 GDP의 380에서 400% 정도로 선진국 중에 가장 높습니다. 일본이 금융 억압을 가장 강하게 시행할 나라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저축기관에 일본 국채를 더 매입하도록 강제할 거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저축기관들이 이제 해외 자산, 특히 미국 주식을 매도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해외에 엔화로 투자돼 있던 자산 팔아가지고 돌아가니까 엔화 강세가 오겠죠. 엔캐리가 이제 언와인드 되는 거니까 엔화 강세 오면서 이제 미국 국채를 더 매입하도록 할 건데, 미국은 어쨌든 되게 관치 금융, 전 한국보다도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에 갖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막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유의미한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일본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도 있고 밸류 주식 측면에서는 좋고 복합적인 뷰. 그다음 이머징 마켓은 좀 특이한데, 이거는 이제 이머징 마켓이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고 재정이 건전하기 때문에 호평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네이피어는 좀 중요한 단서를 붙이는데, 이머징 마켓 말은 했지만 이머징 마켓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 헌법이 약한 나라, 환율이 과대평가된 나라는 피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 이란 이런 데는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조건을 거는데, 당신이 은퇴 후에 살 곳이 아닌 나라에는 투자하지 말라.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 사례를 들면서 자본이 갇혀버릴 위험이 너무 크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중국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이머징 마켓은 제가 볼 때는 한국, 하지만 우리 한국 이제 선진국 반열이죠. 남미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남미. 그 다음에 이제 금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딱 이제 금이 나옵니다. 네이피어는 이제 금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긍정적인데요. 이유가 독특합니다. 단순히 인플레이션 해치라서가 아니고 이 네이피어가 지금 강조하는 게이 자본 통제, 금융 억압이 시작되면은 자본 통제에 대해서 방어 수단이 금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가가 자본 이동을 제한하는 세계에서 금은 이제 주식이나 채권 같이 규제를 받고 있는 금융 자산에 비해서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기가 훨씬 쉽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금이 국경 이동이 자유로운지는 잘 모르겠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매크로적으로 지금까지 네이피어가 말했던 얘기들 금융 억압이라는 게 인플레이션 높게 하고 금리를 낮춰가지고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로 찍는 거면은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듯 금의 어떤 가격 수익률은 통계적으로 분석해보면 80%가 실질 금리의 역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금은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네이피어가 해왔던 얘기들을 보면은 무조건 뭐 금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뷰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네이피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프레임워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긴 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결국 네이피어의 포인트는 이건데요. 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금리를 결정하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금리도 올라가고 위험이 커지면 우리가 뭐 부도 스프레드 같은 거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경제학적 논리로 시장이 매끄럽게 돌아가던 시대를 살아왔죠. 효율적 시장, 자유로운 자본 이동,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지금의 경제학적 명제들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 네이피언 여기에 대해서 지난 40년 동안 그랬지만, 그 40년 이전을 보면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더긴 역사를 놓고 보면은 정부가 금리를 억제하고 자본 흐름을 유도하고 저축자의 부를 조용히 이전시키는 것이 오히려 정상 상태에 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정상 상태가 지금 돌아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앞서 살펴봤듯이 약점과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프레임이 반드시 그대로 실현된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이 사람이 던지는 질문의 가치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인트로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금리는 시장이 결정한다. 내 돈은 내가 원하는 곳에 투자할 수 있다. 정부가 내 저축에 절대 손대지 않는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전제들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 적어도 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 혹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아, 지금 이란 전쟁 끝나면 또 가자! 하는 거랑 여러분의 앞으로 5년, 10년에 15년까지의 재테크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늘 이 네이피어의 얘기를 심사숙고하는 것과 아닌 거. 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자본시장과 거시경제, 역사, 지정학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펠로분들 혹은 곧 이제 한달 내로 엑스퍼트 브랜드 열 건데 꼭 글로벌 매크로 실전편 60년간의 그 데이터 기반 경제사 그거는 반드시 필독을 하셔야 됩니다. 12개월 동안 저희 팀이 다 달라붙어서 만든 건데 이제 꼭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분석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 딱 9시 정각. 아, 네, 9시 정각이 됐습니다.